안녕하세요. 수요 성예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7월의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우리 날씨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는 또 수요 성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먼저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수요성예배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또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실천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어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2020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가운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2020년 초에는 계획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요즘의 상황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회개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저희들의 모습은 허물어지고 죄에 젖은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른 척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앞날의 상황 가운데 낙담할 일들과 슬픈 일들도 많겠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충동적이고 혼란을 부추기고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겸손하고 신중하고 진실한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이 되면 그 달이 주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7월이 되면 7월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달이 바뀌어도 집안에 계속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뭐 예년 같으면 저희들 공원에 모여서 불꽃놀이도 보고 또 아이들은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다니고 했을 텐데 뭐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일찍 집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7월답게 갈수록 날씨는 더워지고 또 녹음은 짙어지는 계절적인 변화는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뭐 여러분들에게 다들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뭐 그저 다들 대답이 똑같아요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동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요즘은 다들 예수님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특히나 우리 옷차림을 보면 참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 참 우리 신실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일과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 재택근무를 하느라 집에서만 있죠. 또 어디 나갈 일도 없죠. 사람도 못 만나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옷을 좀 대충 입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옷,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 화려한 옷, 세련된 옷보다는 그냥 어제 입었던 옷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편하게 입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 몸무게도 편하게 늘고 일상도 느슨해지는 등 이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대충 입고 살지 맙시다 입니다. 집에서 옷 좀 대충 입고 살지 말자 뭐 이래서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다섯 번째 시간,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바로 옷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이젠 뭐 다 잘 아시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게 알게 하신 그 은혜와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복음은 분열되고 나눠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숨을 쉰다, I can breathe 하는 유일하게 우리와 우리의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 복음은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 하거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떤 고단한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살게 해준다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함께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복음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해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거면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도 이 말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고 빛을 잃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나랑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우리가 아들로 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 중 누가 되었든지 천박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아들로 삼는 것이 어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냐. 어디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보아라 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지 않은 누군가를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이제는 엄마로 부를게요, 엄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하겠죠.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큰 사랑과 보통 큰 희생, 보통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남이었던 누군가를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누가 봐도 나랑 안 닮았는데 나에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내 물건을 같이 쓰게 하고, 나에게 짜증을 내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정말 사춘기 아들을, 친아들을 받아두는 것처럼, 아, 내 아들과 같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참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은 유사지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지금 쓴 표현입니다. 한 사람을 아들로 대우해서 한 집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나의 재산과 유산까지 내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나누어서 혹은 내 친자녀들보다 더 주면서 상속을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까지 이제 가면,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 누군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해서 그를 내 집안으로 들여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나의 유산까지 상속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쪽 편에서의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희생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쪽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그와 공유하겠다, 그에게 물려주겠다, 그에게 쓰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았다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문화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하나님 뭐 아들 삼는 거 어렵겠습니까? 뭐 당연히 돌봐야 하는 것도 그냥 말 한마디면 척척 그에게 다 베풀어지고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아들 삼는 이 일을 그냥 무표정하게 손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쪽 편에서의 희생과 용납과 결심과 또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라는 이 표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율법이나 공로는 전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유산으로 얻게 된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단 세례의 의미를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시작이 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에 대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만 이 시간에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죠.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 행사 때 종종 성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늘 입고 나오는 옷이 성가대 가운입니다. 좀 여력이 있는 교회는 직접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처럼 겉옷을 이렇게 통으로 짜서 입고 성극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던 교회의 10개 중 7개는 거의 예수님이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탄은 어두운 색 겨울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래서 이 성가대 안에는 예수님의 옷과 사탄의 옷이 같이 막 입고 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성가대 가운처럼 당시 그들이 입었던 옷은 기본적인 속옷 말고는 그냥 겉옷 하나로 모든 몸을 가리고 덮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옷이 그 한 사람의 모든 몸을 덮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그림 언어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의 전 존재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으로 그 사람이 전체가 덮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옷은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외부의 열기와 뜨거움 그리고 비바람과 먼지로부터 한 사람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실패의 모습,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운 형편, 또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막막하고 앞길이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와 답답함에 처한 우리의 시간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은혜로 가득 덮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 능력이 바울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덮고 계시고 그러한 사랑과 보호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옷의 두 번째 특징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섞여 있어도 그 아이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 금방 눈에 띕니다. 이걸 우리는 뭐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다라고 하죠. 병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도 입은 옷을 보면 누가 의사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누가 환자인지 누가 병문 안을 온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각각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옷에 맞게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무신론자, 불신론자, 타 종교인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금방 그 존재와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금방 드러나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입은 옷에 맞는 모습답게 또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입은 옷에 맞는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더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설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전 존재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과 가정과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임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 말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그리고 종이 자유자를, 남자가 여자를 인정하고 하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한쪽 편에서의 온전한 희생과 한쪽 편에서 부담한 온전한 용서와 용납,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릴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길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혈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비춰보십시오. 뭐 반바지, 드레스, 정장, 몸빼, 뭐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문화의 옷, 내 인생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옷,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옷, 무기력의 옷, 슬픔과 낙심의 옷, 불안함의 옷, 또 자녀나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모든 것들을 우상시하는 옷, 아무 옷이나 입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절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오는데 제 앞으로 큰 차가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보니 카누 아시죠? 이 배를 두 개나 얹고 빛나는 햇살을 받으면서 주일 아침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 여유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날씨 좋은 날 배를 타고 또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강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자기가 가진 시간과 여유를 즐기는 그 삶이 얼마나 또 즐겁고 또 부러워 보이는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그 시간 여유를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그 시간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마스크를 썼지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욕하고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가 미안해하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아,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그래서 그 안에 혹시 그리스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정말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또한 전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라고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해지고 더 찾아가고 더 섬겨야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약속을 두려움 속에서 먼저는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눈물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옷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닿는 곳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혈류병의 여인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살아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이들을 우리가 또한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 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옷이 어떠한 옷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늘 기억하고 발견하면서 이제는 그 옷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예전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 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뉴스와 세상은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옷을 입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단번에 걷어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현장이 또한 은혜와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옷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살지 맙시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